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사순 제3주간 수요일인 오늘은 녹동본당 이준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예언서는 그들이 아는 하느님의 전부입니다. 율법은 하느님께서 자기 민족과 맺은 법이며 예언서는 지속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서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법을 세울 예언자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 율법을 무시하거나 예언서를 새롭게 쓰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분명 어떤 것을 하지 말아로 반복되는 율법의 계명과는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명에 걸리는지 여부를 구분할 만한 일이 아예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있다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전부인데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 관습을 어겨가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계명이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하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으로 태어난 인간의 근본을 되찾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데 조심해야 할 죄의 기회를 피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은 죄의 기회를 항상 피해야 하고 사랑하려는 사람 역시 죄의 기회를 조심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사랑하며 사셨기에 계명과 거리가 있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계명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낸 이유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지켜야 하는 계명과 상관없이 늘 사랑하셨기에 오히려 율법의 근본에 더 가깝게 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에서 자유로우셨지만 계명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 위에 있으며 그것을 지킬 걱정 없이 삽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계명을 소중히 하고 늘 사랑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는 단 하나도 계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느님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담긴 가르침이니 이를 없앨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며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조심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 복음 말씀의 핵심은 용서합시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합시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제로 주시는 율법과 예언서의 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의 의미를 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미소를 던지며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느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녹동본당 이준 신부였습니다. 내일부턴 창평본당 윤창신 신부의 강론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금주의 성가가 방송됩니다. 금주의 성가는 그분께 한 걸음씩.
손을 넣고 그분께로 한 걸음씩 살아남았진 나 이렇게 죽어 뒤처지면 끌어졌어 하는 나라의 지병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벌어요 서두르지 말고 겸손한 맘 물고 외롭고 짜증나고 모든 게 귀찮아질 때 문득 떠오르는 그 불의 모습 기꺼이 나를 보내주네
우리가 하나 되어
일본교리 김우정 예로니모 신부입니다.
신부님, 규율이 엄격하다는 가르메 수도회 창설은 어떤 분이 하셨나요?
네, 가르메 수도회 역사의 뿌리는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로 올라가는데 바로 가르메 산에서 늘 엘리야 예언자가 기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메 수도회는 특별한 창설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르메 산에 은수자들이 모여들어 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수도의 창설의 시작입니다. 은수자의 골짜기에는 570년경에 벌써 수도원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구약을 거쳐 신약에 이르면서 성경을 토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수도의 삶의 바탕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교리 김우종 예로니모 신부였습니다.
신부의 속풀이 칼럼 현대를 사는 우리의 영적 갈등을 함께 나누고 풀어보는 시간 이 시간은 서울대교구 홍성남 마태우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남 신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불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망증이죠.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는다거나 문을 그냥 열어놓고 외출하거나 심지어는 아이를 카트 위에 앉혀둔 채로 장바구니만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얼마 지나는 애완견 실종 신고를 했는데 애완견이 냉동실에서 얼어 죽은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뇌세포가 노화되어 건망증이 생기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나이 먹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건망증이 아무리 심해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깊은 상처 혹은 깊은 슬픔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잊으려고 했어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신앙생활이건 일상생활이건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가수 나훈아 씨의 영영이란 노래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이 노랫말처럼 괴로운 경험, 슬픈 일은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못 잊는다는 것입니다. 잊기 위한 노력, 즉 심리적인 억압은 사고를 더 활성화시켜서 잊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그것이 뇌에 기억해두라는 명령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잊을 수가 있는가? 일본 심리학자인 우에키 리에는 말하기를 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하라 했습니다. 실현당했으면 목이 터지도록 목마울고 실패했다면 가슴이 찌르도록 마음 아파라는 것이죠. 또 수도원 생활처럼 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심리적 망각곡선 혹은 애도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일지라도 매일같이 생각하면 3개월은 좀처럼 잊지 못하다가 3개월이 지나면서 기억들이 급속하게 멀어져 나가며 6개월이 되면 완전히 정리가 된다는 것이 망각곡선의 법칙입니다. 소위 카타르시스, 자정작용에 의해서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잘 잊지 못하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들은 수다 떨기라는 수단을 통해 떨어보기를 잘하는데 남자들은 실연이나 좌절을 겪으면 술을 먹으면서 가슴속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들도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입이 부르토가 닳도록 말을 하다 보면 넌더리가 나고 지겹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본당 신부가 신자들의 신심이 약해져가는 것 같아서 다시 신앙적 기강을 세우려고 사순식을 부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사순식을 보내자, 1년 내내 주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자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소위 소문 없이 그 계획이 철회되었습니다. 궁금한 신자 한 사람이 물으니 본당 신부가 대답하길 며칠 전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는 내 머리통을 쥐어박으면서 일갈 하시길 1년에 한 번 사순식을 하는 것도 2000년 동안 2000번이나 해왔다고 지겹다고 신자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걸 1년 내내 하면 어떡하냐?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너 때문에 신자가 절반으로 줄었으니 책임져라 하시더랍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다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변덕스러운 면이 많고 쉽게 실증을 내는 특성과 청개구리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줄기차게 따라낼 때 지겨운 느낌이 들면서도 차버리지는 못하는 이중구조가 바로 단적인 예인데 이런 심리를 역이용해서 정말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지겹고 넌더리가 나도록 쓰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하신다면 최소 6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결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편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홍성남 마테오 신부가 함께했습니다. Let the birds all hail the morning. Love of life will urge me say, you are the new day. When I lay me down at night, knowing we must pay.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게토하우스 코모노 경방 가노폴리 GS 익스프레스 퓨처 인셜런스 형사법 변호사 김한나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원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사과농원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젊은 물류기업 GS 익스프레스는 해상, 항공, 화물 수출업은 물론 해외이사, 항공 특성 통관까지 원스톱으로 고객님의 비즈니스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물류에 관한 모든 것 GS 익스프레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09444-7897, 09444-7897입니다.
She's there watching.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 업체입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베리스터 해나킴.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1-273-1300 021-273-1300.
2017 주교회의 춘계위 정기총회가 21일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안건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주교단은 어제 오전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2017년 춘계 정기총회 개막식을 갖고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틸라 대주교의 개막연설을 들었습니다. 파틸라 대주교는 개막연설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을 바라보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국주교단에게 한 연설과 같은 말을 하고 싶다며 2014년 8월 방한 당시 프란치스코의 교황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당시 한국 주교단과의 만남에서 물질적인 번영 속에서도 어떤 다른 것, 어떤 더 큰 것, 어떤 진정하고 충만한 것을 찾고 있는 세상에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며 세상에 희망을 전해줄 것을 주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가 탄소 배출 감소 목표에 맞추려면 농장에서 기르는 소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뉴질랜드는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30%를 줄이겠다는 파리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관련법 제정에 따른 효과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예측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75% 상승하지만 농업 분야의 토지 이용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결과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는 10에서 25% 감소하겠지만 탄소 무배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합니다. 보고서는 농장의 가축을 35%까지 감소하고 원예, 농작물, 임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서는 미래의 식량 공급을 언급하며 뉴질랜드가 농작물 생산과 수출을 줄인다면 다른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버려지는 식량을 줄이고 동물성 식품에서 식물성 식품으로 식습관 변화를 유도하며 식량 과소비를 지향하는 등 식량 소비와 생산의 국제적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비비드 이코노믹스의 보고서는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됐습니다. 빌 잉글리시 총리는 뉴질랜드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새로운 OECD의 리포트에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국민당 정권의 경제 정책이 환경 악화에 일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OECD의 자연환경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뉴질랜드의 환경 요인의 득과실을 점검해 공개했으며 세 번째로 작성된 이번 조사 보고서에서는 뉴질랜드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 대가로 환경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뉴질랜드는 상당한 노력을 투자해 얻은 청정 국가라는 이미지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특히 그린하우스 가스 방출 문제와 담수의 질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잉글리시 총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모든 전문 인력들을 동원해 담수 수질 개선에 노력 중이며 농부들과 축산업 관계자들도 탄소 방출로 인한 그린하우스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히지만 1차 산업 부분에서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북섬 와이라라파의 국립키위보호센터에서 100번째 키위 새끼가 부화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키위 부화 프로그램을 통해 태어난 100번째 키위입니다. 키위 부화 프로그램은 야생의 낳은 알을 보호센터로 옮겨와 부화하도록 돕고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면 다시 야생 보호구역으로 돌려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키위의 생존율은 야생에서 5%인데 반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65%까지 생존합니다. 센터는 지난주 야생보호구역에서 키위 알 두 개를 가져와 보호센터에서 돌보았습니다. 다른 한 개 알은 4월 초에 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 잉글리시 수상의 수상으로서의 인기가 종치 전 수상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오브 리드의 여론조사에서 잉글리시 수상의 인기는 25%로 종치 전 수상의 가장 낮은 인기도보다 낮았습니다. 종치 전 수상의 인기는 늘 40% 이상이었으며 지난해 8월 가장 낮은 36.7%를 얻었습니다. 조사의 참여 인원은 1,000명이며 이 중 4분의 1은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나머지 응답자는 전화조사에 응답했습니다. 브라질 당국이 부패 고기 불법 유통 파문과 관련 일부 육가공 작업장에서 생산된 육류 제품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21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농업부는 전날 불법 유통 의혹을 받은 작업장 21곳에 대한 수출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브라질 전체 육가공 작업장 4,837곳의 0.4%에 해당합니다. 블라이누 마기 농업부 장관은 21개 작업장은 정부의 특별 감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부의 조치는 중국과 유럽연합, 한국, 칠레의 브라질살 육류 수입 규제 강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은 브라질 육류 수출업체인 BRF로부터 수입한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 중단을 결정했으나 문제의 닭고기가 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지난 주말 30여 개 육가공업체의 공장과 관련 시설 190여 곳에 대한 기습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고기 수출회사 JBS와 닭고기 수출회사 BRF도 포함됐습니다. 연방경찰은 이 업체들이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유조하는 등 위생 규정을 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닐 고서치 미국 연방 대법관 후보자는 21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이라도 불리한 판결을 내릴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서치 후보자는 이날 열린 상원 법제사법위 청문회 둘째 날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초반부터 러시아 커넥션 의혹과 전임 오바마 정부의 트럼프 캠프 도청 의혹, 반이민 행정 명령 논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고서치 후보자는 나는 사실과 법에 따라 판결한다면서 법이 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판사, 민주당 판사 같은 것은 없다면서 이 나라에는 그냥 판사들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문제가 된 제품을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일제히 브라질산 닭고기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외교부를 방문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대북공조문제 등을 놓고 협의합니다. 외교부 조준영 대변인은 지난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국 두 대표가 오전 11시에 만나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양국 공동 북핵 대응 방안과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협의에 대해 북핵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미국 새 정부의 분명한 인식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추가 전략 도발 우려가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 봐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지켜본 정치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밝힌 입장에 사과나 반성은 물론 국민 통합을 위한 내용이 없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어 엄정한 수사로 국정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예우를 갖춰줄 것을 검찰에 당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대체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한 가운데 일부 대선 주자들은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끼겠으며 오전에 보슬비 또는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내일도 구름이 끼겠으며 오후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숙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문의 294-7936.
젊은 물류기업 GS 익스프레스는 해상, 항공, 화물 수출업은 물론 해외이사, 항공 특성 통관까지 원스톱으로 고객님의 비즈니스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물류에 관한 모든 것 GS 익스프레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09444-7897, 09444-7897입니다. Behind the scene,
she's there watching.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업체입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베리스터 해나 김.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1-273-1300 021-273-130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게토하우스, 코모노 용방, 가노폴리, GS 익스프레스, 퓨처 인슐런스, 형사법 변호사 김한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이야기와 우리가랑 나의 노래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청소목자리 오늘도 안병철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토요일 두 시간에 걸쳐서 이 정결례의 신구약에서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된 다음에 하느님 앞에 나서야 함을 기억해 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어떤 강의가 이어질런지요.
예.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쯤 되면 흔히 서울에서는 성형외과에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많이 그 성형 이렇게 수술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취직할 사람들, 뭐 면접 보러 가야 될 사람들,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가 마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흐름 속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참 우려스러울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가꾸기, 이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성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게 아마 현실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만큼이나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또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같이 견주어서 비교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어떤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묵상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특별히 뭐 외모를 가꾸고 또 외모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뭐 성형외과 찾아갔는데, 성형외과를 지금 뭐 탓하거나 뭐 이런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 전반의 흐름이 지금 많이 지상 외모 지상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모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면 그 원로들을 찾아갔을 때 6절 이하에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자, 이 이야기에서 보면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아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엘리압이 가장 잘생긴 그 아이였던가 보죠.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저 이 부분 그 읽을 때마다 이제 속으로 많이 좀 웃습니다만은, 역시 사람 사는 건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앞으로나 또 같고 같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키도 좀 훈출해야 되고, 응? 겉모습도 좀 괜찮아야 되고. 응?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요즘 그 자라는 세대들은 이제 그 영양이 잘 공급이 돼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커요, 애들이. 보통 뭐 여자애들도 1m 65, 70, 뭐 남자애들은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 노원성당에 있을 때 방송하러 나오려면은 아침에 또 학교 가려면 그 전철을 타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타면 꼭 남의 등어리에다가는 얼굴 쳐박고 있어야 되는, 응? 그게 또 다 어른들이, 대개 기성세대는 다 작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하도 커가지고, 응? 그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크지 못할까? 키도 좀 훤출하고, 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키도 좀 훤칠하고 잘생긴 거는 사람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님은 사람들처럼 겉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들어온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본다. 참 행복한 거죠, 사실. 하느님 그분만이라도 우리를 이렇게 공평하게 봐주니까. 근데 시작기 전에 집회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집회에서도 그 말을 한단 말이죠. 현자들도. 그러니까 세세대대로 인간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외모지상주의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판쳤던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유혹의 대상이 됐던 것만은 틀림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첫눈에 일단 들어야 된다. 첫 만남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흔히 할 정도로 첫인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많이 끌려다니고 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교구에서 보니까, 교구에서 우리가 이제 새 직원들을 채용하고 뭐 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가운데서 부서장이 몇 명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한 3, 4명 마지막으로는 최종 그 면접을 하는데, 늘 기도할 그 면접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일단 면접자들이 딱 들어와서 딱 보면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외모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외모로 끌리게 돼요, 쉽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끌리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뭔지, 정말 제대로 교육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분별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유혹에 직면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건 누구도 아마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면을 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일곱 명의 아들 다 봤는데 다 정말 잘생겼죠. 그런데 실제로 하느님께서 임금으로 택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 일곱 명 아들 가운데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그 일곱 아들 어느 누구도 하느님께서 점지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이사야에게 이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일곱 명의 아들이 다 잘생겼던 거죠. 다 쓸만한. 겉보기가 겉모습이 좋고 잘생기고 훤칠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 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양을 치는 것이 엄청난 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내가 이걸 맡은 거예요. 양떼들 조금은 풀밭에 놓고 풀뜯게 하고 그 양만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고 양몰이하고 그게 목동이 하는 일이죠. 뭐 어떤 노동력을 이렇게 써야 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막내가 이런 그 양치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그러지 양치기 어른이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중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서 피리 불고 뭐 하면서 그냥 양 보면 돼요. 양들은 그냥 풀 뜯어먹고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이런 거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막내가 그 양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양치기로서 그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근본적으로 유목민이었고 유목민들에게서 양은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아주 농민들이 그냥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 가축을 키우는 축산업자들에게 있어서 그 가축은 생명줄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키워가지고 어떤 생계 수단이 돼야 되는데 돈은 질병 때문에 매몰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걸 지켜봐야 되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 고통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유목민으로서 양은 아주 중요한 생활 수단 중에 하나예요. 삶의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목동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에게 있었던 막내 아들 양치기 목동이었죠. 근데 여기 보면 12절에서 보면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근데 여기서 키가 훤칠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 참 재밌는 표현이 이런 거 보면 응?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제가 키가 무지하게 작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일곱 명의 아들 다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다 필요한 쓸만한 제목들이죠. 그런데 그중에 하느님께서는 다 제껴놓고 그냥 양이나 치고 있었던 막내 다윗을 뽑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임금에 앉혔다가 당신 말씀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함으로써 임금직에서 밀어내신 분이 하느님이고 이 사이에 일곱, 여덟 명의 아들 가운데 일곱 다 정말 쓸만한 제목들 있는데 다 제껴놓고 막내 다윗을 다시 임금으로 세우신 하느님. 이게 하느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성별했다는 거예요. 저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이 사이에 여덟 아들 가운데서 하느님께 쓰여지도록 선택된 인물. 그 의미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은 외적인 의식인데 그 의식의 의미는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주님의 영이 들이닥쳤다. 옆에서 영이 들이닥치는 거는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물 밀듯이 파도가 밀려오는 건 뭐라고 그래요? 쓰나미처럼? 그런 표현을 써요. 아마 그 당시에 지금처럼 쓰나미라는 것이 있었으면 그런 표현 썼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나로서는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없이 지배당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휘감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들이닥쳤다. 기름 부음과 동시에 성령이 다윗을 완전히 휘감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됐다. 이게 여기서는 영이에요. 성령이라고. 왜 성령은 아직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성령은 이때는 없었으니까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거니까, 이때는 영이에요, 영. 훗날 이제 성령이, 성령으로서 드러나게 돼 영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구약에서는 성령이 없어요. 신약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실 영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이 영이 이제 하느님의 기운이에요. 하느님이 그 다윗을 휘감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그냥 들이닥쳐서 밀어 이렇게 다윗을 휘감게 되니까 다윗이 온전히 그 안에 머물게 되는 지배당하는 거죠. 다윗이 영에 의해서. 근데 영이 다윗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에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 바뀐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표지가 기름 부은 것이고요. 그 의미는 뭐냐? 영이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지배하면서 다윗은 이사야의 여덟 번째 아들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느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에요. 이사야라고 하는 아버지의 계보를 잇는 여덟 형제 중에 하나가 아니고 거기서 성별되고 구별된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한 부모에게서 한 아들만 낳아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들 난 중에서 꼭 필요한 아들만 뽑잖아요. 우리 족보에 볼 때도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족보 이름 모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넷째 아들이잖아요. 유다. 응? 첫째가 아니고. 응? 이게 하느님의 선택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결국 하느님 백성의 역사는 하느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하느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만을 당신의 사람으로 뽑아서 당신의 품 안에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 하느님으로서 선택되다는 것은 선택된 사람만의 독점적인 구원의 혜택을 입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느님이 전달되도록. 왜냐하면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잡히지 않는 분이고 느껴지지 않는 분이잖아요. 비가시적인 분이라고. 비가시적인 분이 가시적인 존재가 되게 할 수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선택된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영광이지만 기쁨이지만 그가 수행해야 될 사명으로 보면 십자가죠. 사실은 하느님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면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예언자가 뭐고 이제 다 싫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예언직에서 좀 뛰어달라. 편하게 좀 살고 싶다. 그런 하소연까지 하잖아요. 예언서 읽어보면.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영에 사로잡혀서 이때서부터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실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살아왔던 삶에서 새로운 실전으로의 탈바꿈이라는 것은 변화가 뒤따르는 건데 변화는 어떤 면에서는 아픔이죠. 자연 순차적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자연적으로 갔지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뀜을 얘기하는 건데 바뀜에는 아픔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다윗이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실정을 시작하는데 목동으로서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실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새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한 그 삶의 모습들은 반드시 변화를 거치는 삶이었기 때문에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제가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고 모든 걸 받고 이렇게 살아왔던 유년기, 청년기. 이때는 우리가 받는 존재니까 그것 자체가 행복이죠, 뭐. 근데 혼인이라는 건 뭐예요? 실존의 변화잖아요. 삶의 변화. 받아왔던 삶에서 이제 주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는 변화가 실존의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바꾸는 데 있어서의 물리적인 아픔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니까 행복과 기쁨 못지않게 그 많은 책임이 뒤따르니까 고통이 또 있는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 다윗은 어떤 식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야만 했었는가? 자, 16장 사무엘상 14절에서 23절까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임금님께서는 여기 이 종들에게 분부하시어 비파를 솜씨 있게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임금님께 내릴 때마다 그에게 비파를 타게 하면 임금님께서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비파를 잘 타는 사람을 하나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분부하였다. 젊은 시종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파를 잘 탈 뿐만 아니라 힘센 장사이며 전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 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이사이에게 보내어 양을 치는 너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하는 말을 전하였다. 이사이는 빵과 포도주 한 부대를 나귀에 싣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딸려서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시종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 무기병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사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내 눈에 드니 내 앞에서 시종들게 하여라.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비파를 손에 들고 탔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
예. 자, 여기서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이것 자체가 이미 사울은 하느님의 사람에게서 다른 상태로 실존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울이 임금이 됐을 땐 하느님의 영이 함께했고 그래서 그를 임금이 되게 한 건데 거길 그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이미 사울은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느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을 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사울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주님의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이게 벌써 또 다른 아픔이에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사람 그때는 행복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느님의 눈밖에 나고 그래서 하느님의 영이 떠나면 실존이 완전히 또 바뀌었잖아요. 이건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 때문에 임금님이 괴로우니 비파를 솜씨 있게 타는 사람 구해다가 그가 비파를 탈 수 있도록 하게 해라. 그러면 편안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이사이의 여덟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이 비파를 잘 타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기적적인 방식이에요. 아주 묘한 방식으로 지금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이 막내 아들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죠. 나중에 그가 형제들을 도와주게 되죠. 모세가 어떤 식으로 파라오의 궁에 들어갑니까? 모세가 탈출기 이야기를 보면 기적적으로 살게 된 모세는 결국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훗날 그 파라오를 내치고 백성을 해방시킬 주역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사무엘 상권에서 사울이 절대 왕권을 행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왕궁의 궁중악사로 다윗이라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들어가서 왕을 기쁘게 하고 임금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죠. 그가 이제 그 왕좌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임금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 무기병으로 삼았다. 요셉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그렇게 사랑받던 사람이 나중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결정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천민 신분에 보통 시민의 신분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거든요.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그래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모세도 하필이면 그 딸의 눈에 들어서 들어가게 되고 사무엘상권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사울 그 왕궁에 다윗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궁중 악기를 비파를 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사로 명성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이렇게 궁중 악사로서 사울을 기쁘게 해줬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편의 저자로 많이 거명이 돼요. 왜냐하면 대개 이제 그 악기를 이렇게 키면서 비파를 키면서 시를 읊고 그러는 것이 이제 풍류처럼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편의 작가다라고 이름이 돼 있지 다윗의 시편이 150편으로 돼 있는데 그 전체 다윗이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시편의 작가로 생각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임금이 되게 될 다윗은 우선적으로 사울을 기쁘게 해줄 사람으로서 비파를 켜는 그렇고 악사로 궁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이게 하느님의 역사심이에요. 하느님은 이렇게 다윗의 운명을 바꿔 놓는 기적적인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괴롭지 않았더라면 악사를 찾을 이유도 없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서 사울이 이제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괴로움을 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을 듣게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이제 악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워낙 악기를 잘 켜고 그가 악기를 켤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내렸다. 줄곧 함께 계셨다. 바로 그 주님의 영이 왕궁으로까지 다윗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적적인 방식이에요. 하느님은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역사하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이끌림에 의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는 다윗이죠. 결국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느님께서 지배하는 그런 실존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비파를 손에 들고 탔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나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 자연스럽게 사울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다윗이 그 자리를 굳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권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사울은 임금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그 순간은 다윗이 마음에 들고 이쁘지만 그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노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권좌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바로 여기가 문제예요. 왕권이 하느님에게서부터 주어졌다라는 기본인식을 놓치게 되면 결국 인간적인 권력 다툼에 빠져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현상이 야기되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의 그 삶이라는 것은 정말 목동이었던 남의 눈에 띄지도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그런 삶의 삶을 살았던 그 어린애를 하느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게 하고 영이 함께하면서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기 시작하셨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느님의 영이 머물렀던 사울은 이제 하느님의 손에서 배제된 결국은 이제 임금직에서 밀려나게 되는 사울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 상권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건데 문제는 하느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윗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당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중재자가 되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절대적인 응답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지낸 동안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했던 말의 의미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선교 파견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거든요. 그런 주님과 더불어 한 발짝 한 발짝 오늘 하루에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이렇게 마음 정성을 모아간다면 분명 하루의 삶 안에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는 따뜻한 그런 시간들이 또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사무엘 상권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들으셨죠. 다윗이 사울을 섬기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이사이의 막내 아들 다윗이 기름 부어져서 성별됐다는 것. 곧 그 의미는 주님의 영이 들이닥쳐서 줄곧 다윗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 하느님의 지배하심이 이제 시작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도 사무엘 상권 16장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 감사하고요. 강의해 주신 안병철 신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행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춘석 PD 연주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날에 인사드립니다. 우리가락 나의 노래 박춘석입니다.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라는 시집을 통해 사랑을 신벌에 비유합니다. 신벌, 너는 꿀에 취해 내 영혼 속에서 붕붕거린다. 그리고 너의 비상은 느린 연기에 나선형으로 휘감아 돈다. 나는 희망 없는 사람, 메아리 없는 말, 모든 걸 잃었고 또 모든 걸 얻은 사람.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는 네루다가 말한 대로 흰벌이 영혼에 깃드는 일처럼 사랑에 도취될 수 있는 축복 때문일 겁니다. 사랑 가득한 오늘을 정겨운 우리 가락으로 마무리해봅니다. 오늘 들으실 첫 곡은 한석춘 작사 이문주 작곡의 우리의 설날과 조광재 작사 작곡의 설날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죽거리 장단으로 노래한 우리의 설날과 자진놀이 장단으로 노래한 설날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영화 서편제 삽입곡으로 유명한 김수철 작곡의 소리끼를 박용호의 대금과 소금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수철 작곡의 소리끼를 박용호의 대금과 소금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노래곡 하나 듣겠습니다. 아침 안개라는 노래인데 곡목 해설서에는 아침 안개는 기타의 도회적인 음색과 조선조의 선비의 시조와 만나 시공을 초월하여 생활 속으로 나들이를 한 음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률 작시, 유형선 작곡의 아침 안개를 대금의 박경민, 해금의 서은영, 가야금의 박소현, 클래식 기타의 곽수환, 타악은 신창녀의 반주와 가객 문현의 노래로 아침 안개를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바닥을 감싸고 뭉게뭉게 기어올라 가슴께 다 골라 스몰 다은잎김 뿜어내며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실크로드 여행사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게토하우스 코모노경방 가노폴리 퓨처인슐런스 공동 제공입니다. 빌 잉글리시 수상의 수상으로서 인기가 존키 전 수상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20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원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원 식당. 사과농원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시고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원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업체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2017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가 21일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안건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주교단은 어제 오전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2017년 춘계 정기총회 개막식을 갖고 주한교황대사 오스발도 파틸라 대주교의 개막연설을 들었습니다. 파틸라 대주교는 개막연설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을 바라보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국 주교단에게 한 연설과 같은 말을 하고 싶다며 2014년 8월 방한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당시 한국 주교단과의 만남에서 물질적인 번영 속에서도 어떤 다른 것, 어떤 더 큰 것, 어떤 진정하고 충만한 것을 찾고 있는 세상에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며 세상에 희망을 제시해 줄 것을 주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파틸라 대주교는 지난해 10월 열린 추계 정기총회 이후 새로 인천 교구장으로 임명된 정신철 주교와 최근 전주 교구장에서 은퇴한 이병호 주교에게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르 파톨린 추기경을 통해 전한 강봉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모색이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파틸라 대주교의 개막 연설을 들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이슬람 최고 의결기구인 울레마가 개종자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주요 이슬람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울레마는 코란의 해석과 적용, 배교자 심판 등에 관해 최고 권한을 행사하는 협의체입니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는 종교를 버리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도망친 사람이라고 규정했지만 울레마는 이 조항을 적군에 투항하려는 병사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모로코 가톨릭교의 산티아고 아글레오 대주교는 우리는 종교 자유에 대한 논쟁이 언젠가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왔다며 이제 개종자들의 사회 통합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의 비밀 병기이자 새로이 떠오르는 슈퍼스타인 제이신다 아던 의원이 인기도에서 노동당의 앤드류 리틀 당수의 지지도를 넘어선 것으로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뉴스 오브 리드 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아던 의원은 선호도에서 10.5%의 지명도를 얻어 8.3%의 지지를 얻고 있는 앤드류 리틀 당수보다 2%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빌 잉글리시 총리는 25%의 지지로 총리 선호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존키 총리의 지난 8년 동안 가장 낮은 지난해 8월에 36.7%의 지지에 비해 11%나 낮은 것으로 비교됐습니다. 한편 한국당의 국민당의 지지도는 2% 올라 47.1%의 지지를 보였으며 노동당은 지난 조사보다 약간 낮은 31%의 지지로 나타났고 녹색당은 11.3%로 나타나 두 정당을 합쳐도 42.3%로 정권을 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당은 7.6%로 지난 조사보다 0.5%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남섬에 태아나와 밀포드 사운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어젯밤 늦게까지 몇 명이 사망했는지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승용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염으로 접근이 어려워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양방향 도로가 완전히 통제됐으며 어젯밤 10시 45분경 다시 개통됐고 한국 관광객들은 다른 버스를 이용해 태아나우로 이동했으며 일부 승객들은 경미한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경찰의 교통사고 전담반과 상업용 차량 조사단이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빌 잉글리시 총리는 뉴질랜드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새로운 OECD의 리포트에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국민당 정권의 경제 정책이 환경 악화에 일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OECD 자연환경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뉴질랜드의 환경 요인의 득과실을 점검해 공개했으며 세 번째로 작성된 이번 조사 보고서에서 뉴질랜드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 대가로 환경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뉴질랜드는 상당한 노력을 투자해 얻은 청정 국가라는 이미지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특히 그린하우스 가스 방출 문제와 담수의 질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빌 잉글리시 총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모든 전문 인력들을 동원해 담수 수질 개선에 노력 중이며 농부들과 축산업 관계자들도 탄소 방출로 인한 그린하우스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1차 산업 부분에서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오클랜드 시민들은 여전히 평상시보다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드모어 상수 공급 시설의 피해로 인한 물을 끓여 마셔야 하는 상황까지는 피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상하수도를 맡고 있는 워터케어는 지난 월요일 오클랜드 상수 사용량이 4억 900만 톤으로 평상시 하루 평균 4억 5천만 리터의 사용량보다 상당히 적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워터케어는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하루에 20리터씩 절수를 당부하고 있으며 아드모어 상수 공급 시설이 정상화될 때까지 앞으로도 약 2, 3주 동안은 계속해서 시민들의 절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가 탄소 배출 감소 목표에 맞추려면 농장에서 기르는 소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뉴질랜드는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30%를 줄이겠다는 파리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관련법 제정에 따른 효과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예측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75% 상승하지만 농업 분야의 토지 이용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결과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는 10에서 25% 감소하겠지만 탄소 무배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합니다. 보고서는 농장의 가축을 35%까지 감소하고 원예, 농작물, 임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서는 미래의 식량 공급을 언급하며 뉴질랜드가 농작물 생산과 수출을 줄인다면 다른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버려지는 식량을 줄이고 동물성 식품에서 식물성 식품으로 식습관 변화를 유도하며 식량 과소비를 지양하는 등 식량 소비와 생산의 국제적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스트리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고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한 지지자 연설에서 외교와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로부터 엉망진창인 상태를 물려받았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할 일이 많다며 엄연한 사실은 우리가 엉망진창을 물려받았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망신스럽고 전혀 현명하지 못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초래했다는 취지의 언급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공개로 비판해왔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지난 17일 트위터에서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도움되는 일은 거의 안 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19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주최한 북핵회의에서도 김정은은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 발동 이후 미 전역의 공항에서 이름 탓에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구금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1일 CNN 등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 경찰국장 출신 하산 아데는 지난 13일 뉴욕 JFK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직원들에게 끌려가 90분간 구금됐다 풀려났습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 에서 어머니 팔순잔치에 참석하고 입국하던 중 아랍어 이름 탓에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아데는 과거 경찰국장 재직 시에는 국왕에서 이민 직원들이 여권을 돌려주면서 모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 맞아줬다면서 이번에는 혼자 여행했느냐고 묻더니 낮자고자 잠깐 걸으며 얘기를 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CBP 직원이 나를 데려간 곳은 임시 사무실로 벽에 휴대전화 사용 일체 엄금, 앉아서 대기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문이 있었다면서 그는 자발적이지 않은 명백한 구금으로 할 일 없이 90분간 구금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프랑스 내무부 장관이 의원 시절 10대인 두 딸을 의원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해 세비로 월급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나 전격 사퇴했습니다. 브리노 루루 내무장관은 21일 오후 자신의 의원 시절 지역구인 파리 외곽 센센드니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TMC 방송은 이날 사회 풍자 프로그램 코티디엥에서 루루 내무장관이 29년에서 2016년 사이 두 딸을 자신의 사무실에 수시로 채용해 총 5만 5천 유로, 우리나라 돈 6,600만 원 상당의 세비를 월급으로 챙겨줬다고 폭로했습니다. 두 딸이 아빠의 의원 보조로 처음 고용됐을 당시 나이는 15세에서 16세로 고교 재학되었습니다. 루루 장관은 의원 시절 두 딸을 각각 총 14차례와 10차례 단기 고용 형식으로 채용해 딸들이 대학생 때까지 세비를 챙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딸들이 여름방학 등 학교에 안 갈 때 나를 위해 잠깐 일해준 것뿐이고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의 일환으로 일을 시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루루 장관의 전임자인 베르나르 카츠네브 총리는 그를 즉각 총리실로 불러 경의를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카츠네브 총리와 루루 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퇴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 살았던 뉴욕 맨하튼의 트럼프 타워가 주거용 건물 인가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맨하튼 5번가에 위치한 고층 건물인 트럼프 타워는 매년 9월 1일까지 주거용 건물 사용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한 뉴욕시의 법을 어겼다고 MBC 뉴스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재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데 따라 트럼프 타워의 주거용 건물 사용 승인은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타워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백악관으로 입성하기 이전에 부인 멜라니와 함께 살았던 건물입니다. 트럼프 부부는 맨 꼭대기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거주했으며 바로 아래층에는 트럼프의 두 아들이 일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는 트럼프 후보의 선거 본부로, 선거가 끝난 후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사령부로 각각 활용됐습니다. 주거용 건물 승인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는 물론 트럼프 사업체의 지주 회사격인 트럼프 오그나이제이션까지 선거에 집중하느라 때를 놓친 것으로 관측됩니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한 정유라 씨가 21일 덴마크 검찰의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 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 심리는 열리지 않게 됐으며 정 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 씨가 검찰이 요구한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인 것은 법정에서 구금 재연장 여부를 놓고 다투더라도 법원이 자신을 석방할 가능성이 적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앞으로 송환 거부 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검찰과 정 씨 변호인 측과 조정을 통해 정 씨가 제기한 송환 거부 소송 첫 재판일을 내달 19일로 정했다고 덴마크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정 씨 변호인은 내달 19일 올보르 지방법원 법정에서 정 씨의 한국 송환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덴마크 경찰은 지난 17일 한국 측이 송환을 요구한 정 씨가 덴마크 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모두 충족된다며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중동,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8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 랩톱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한 가운데 영국도 비슷한 조처를 했습니다. 영국 교통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터키, 레바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튀니지 등 6개국에서 영국으로 오는 항공편에 대해 지정한 크기를 넘는 전화, 랩톱, 태블릿 등의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지정된 크기보다 작아 기내에 갖고 들어갈 수 있으며 기내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는 붙이는 짐에 넣어야 합니다. BBC는 이번 조치는 미국 당국과의 조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즈 위콘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고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한국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20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9시 35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어젯밤 11시 40분에 끝났지만 조서 열람이 7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조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서 열람은 오전 6시 10분쯤에야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13가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실에 함께 배석한 유영아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교대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손법규 변호사는 조서 열람 중간에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고 난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데다가 공범으로 얽힌 구속된 피의자가 20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에다 도주 가능성 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이 불구속 수사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검찰이 조사 내용을 검토하면서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등을 불러 박 전 대통령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 기상 상황에 따라 세월호 시험 인양에 이른 본 인양까지 시도하기로 하면서 세월호가 3년 만에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시험 인양 결과가 좋게 나오고 소조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사흘간 기상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예보되면 세월호를 실제 물 위로 끌어올리는 본 인양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실한 기상 예보가 나오는 시간이 오전 6시여서 그때까지는 본 인양 여부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수부가 시험 인양 후 바로 본 인양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시험 인양에 성공하고 본 인양을 바로 하지 않으면 다음 소조기까지 약 15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 날씨, 작업 현장 변수 등 여러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수부는 세월호를 안전하게 인양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만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무리하게 시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안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기로 국회 보건위원위원회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을 심의한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복지위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에 1단계 개편을 시작하고 4년 후에 3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단계 개편에 들어가는 기간이 당초 6년에서 2년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위는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 도입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복지부가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저소득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 피부양자 73만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이 21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필름 어워드에서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나 감독은 이날 홍콩 컬처럴 센터에서 열린 제11회 AFA에서 중국, 홍콩, 일본 감독들을 제치고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나 감독은 이번 수상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들을 확실하게 해나갈 것 같다며 곡성을 만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는 여우 조연상과 신인상, 의상상, 미술상 등 4개 부분을 석권했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밀정은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9원 75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4원 2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1원 86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끼겠으며 오전에 보슬비 또는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내일도 구름이 끼겠으며 오후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숙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원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원 식당. 사과농원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시고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원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문의 294-7936.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 업체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실크로드 여행사, 도루리 사과농원 식당, 게토하우스, 코모노 경방, 가노폴리, 퓨처 인슐런스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제외 국민 투표한 해입니다. 새로운 정부를 위한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외 국민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투표를 원하는 대상자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중앙선거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한인의 날 행사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가 주최하는 2017년 한인의 날 행사가 4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쇼 이벤트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행사와 이벤트,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교민분들에 대한 공로상 포상도 있습니다. 또한 한인회에서는 한인의 날 행사에 브로셔 광고, 부스, 자원봉사, 공연 신청이나 후원을 희망하는 회사 및 단체, 개인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인회 사무국 443-7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쇼투쇼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하버스포츠에서 주관하는 쇼투쇼 행사가 4월 9일 일요일 열립니다. 쇼투쇼 이벤트는 개인이나 그룹, 어린이, 어른 누구나 참여해 5km를 걷거나 달리는 행사입니다. 봉사하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며 장소는 타카푸나 그레마스쿨에서 밀포드 비치까지입니다. 봉사단은 당일 런치가 제공됩니다. 문의나 접수는 하버스포츠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래넷 FM 웹사이트나 코리아 포스트 웹사이트에는 코포 TV 그리고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